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거실 천장 높이를 단 10cm 높이는데 전체 공사비는 불과 0.2%밖에 더 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맞아요. 비용은 거의 안 들면서도 집안의 개방감이나 가치는 막 강남 최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확 뛰어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왜 거대 건설사들은 먼저 나서서 천장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안 하는 걸까요? 오히려 뭐 화려한 샹들리에나 쓸데없이 비싼 수입산 오븐 같은 걸 공짜로 주겠다면서 엄청 생색을 냅니다.
네, 그게 다 철저하게 계산된 꼼수거든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꼼수의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거대 자본을 상대로 어떻게 완벽한 방어벽을 칠 수 있는지 그 치열한 전술이 담긴 문서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심층 해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문서는 그냥 평범한 동네 정보지나 조합원 소식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진짜 읽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재개발 협상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전체 조합원들의 운명을 짊어진 조합 임원의 자리에 말이죠.
와, 수천억 원이라니 어깨가 엄청 무거운데요.
상대방은 국내 최고 권위의 굴직 건설사들입니다. 이른바 시공사들이죠. 그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번쩍번쩍한 조감도랑 빳빳한 제안서를 무기로 들고 나와서 아주 현란한 언변으로 임원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약간 골리앗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골리앗들을 상대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자로 금호동 일자 129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진만을 위해 극비리에 작성된 전략지침서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시공사 검토 자료집과 시운 설명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낱낱이 파헤칠 핵심 출처죠.
제가 이 문서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정말이지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 동네에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넣을까 말까? 이런 장밋빛 상상부터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다들 조감도 보면서 가슴 설레하죠.
근데 이 자료집은 철저하게 어떻게 저 거대 자본의 함정을 피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 조합의 절대적인 이익을 직가낼 것인가? 여기에 100%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임원진들이 시공사들의 그 달콤한 마케팅 용어에 휘둘리지 않게끔 만들어진 그야말로 완벽한 방패이자 창인 셈입니다.
방패이자 창이다.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 문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조합의 임원진이 수백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시공사를 상대로 완벽하게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뭐 시멘트를 어떻게 붓고 철근을 어떻게 올린다 이런 기술적인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치밀한 정보 통제 또 자본의 민낯을 꿰뚫어보는 뼈아픈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웬만한 협상 전문가들 뺨치는 고도의 전략들을 쫙 흡수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도대체 이토록 치밀한 지침서는 왜 어떤 절박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건가요? 제가 서문을 보니까 아주 뼈아픈 현실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조합 임원진이 시공사 선정 자리에 나갔을 때 겪게 되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그 정보의 비대칭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시공사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 동안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몇백 쪽짜리 제안서랑 PT 영상을 쫙 가져옵니다.
엄청 화려하겠네요.
근데 정작 그걸 평가해야 하는 조합 측에는 그 화려한 제안서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견주어 볼 제대로 된 기준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치열한 협상의 장이 아니라 그냥 건설사 영업사원들의 화려한 쇼를 감상하는 설명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임원들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투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국 수치나 팩트 혹은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인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시공사 직원이 말을 더 친절하게 했나, 혹은 심지어 조감도 색감이 어디가 더 예쁜가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로 표가 갈리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덜컥 시공사를 선정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공사비가 막 수백억씩 폭등했을 때 조합원들이 도대체 그때 왜 그 회사를 그런 엉터리 조건으로 정했냐고 따져 물어도 방어할 근거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회 내부에서 막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총 42편의 방대한 검토 자료를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매뉴얼로 묶어낸 겁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료집인데 이 책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라질 뻔한 아주 아찔한 사건도 문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2026년 8월 20일이었죠.
와, 진짜 추진의 작업권간 데이터가 통째로 초기화되면서 만들어두었던 파일 47건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적혀있는데 저 진짜 이거 읽으면서 약간 비명 질렀잖아요.
끔찍하죠.
저도 대학생 때 밤새워 쓴 졸업논문 저장 안에서 날려본 적이 있는데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핵심 자료가 다 증발했을 때 담당자 심정은 어땠을지 와, 감도 안 잡힙니다.
진짜 한편의 기업 첩보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해킹인지 단순 시스템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임원 중 누군가가 개인 저장소에 미리 옮겨둔 100억 번 일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아,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며칠 밤샘 작업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을 간신히 복원해냈죠.
그 복원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사전협상 체크리스트나 지질 예비검토 보고서 같은 자료들인데 이게 향후 몇 년간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절대적인 기준선이 될 가장 중요한 척도들이었거든요.
와, 진짜 알짜내기들이 날아갈 뻔했네요.
네, 이 아찔한 사건을 겪으면서 추진위가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언제든 날아갈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종이로 인쇄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기준선들을 잉크와 종이로 인쇄해서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책으로 딱 박아두자고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침서가 시스템이 무너져도 굳건히 남아 조합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날로그 종이책의 위대함이 진짜 이런 데서 증명이 되네요. 근데 제가 이 복원된 자료집을 쭉 넘겨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배치된 순서였거든요.
순서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보통 이런 검토 자료집을 만들면 일단 입찰에 참여한 후보 건설사들 소개를 1부, 2부에 쫙 깔아주고 저 뒤쪽에 가서 자, 그럼 우리 조합은 이런 걸 원합니다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책은 정반대더라고요. 일부에서 후보 회사들 현황을 아주 짧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훅 훑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2부, 3부, 4부에 걸쳐서 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부티크 사양, 단지 배치 계획 같은 우리만의 기준을 엄청나게 무겁고 방대하게 배치해두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시공사 평가를 아예 밀어버렸죠.
맞아요. 시공사 제안서 비교하는 건 5부, 6부에 가 있더라고요. 왜 굳이 이런 파격적인 편집 순서를 고집한 걸까요?
방금 청취자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그 의문점에 바로 이 문서 작성자의 고도의 심리학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적 설계요?
네, 이 순서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편향, 그러니까 이른바 갓내리기 효과인 앵커링이나 프레이밍 효과에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장치거든요.
아하, 시공사가 짜놓은 판에 안 넘어가려고요?
네,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임원들이 시공사가 정성껏 가져온 두껍고 화려한 제안서를 먼저 꼼꼼히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시공사가 쓴 그 화려한 문구들의 뇌가 먼저 매료되지 않을까요? 뭐 세뇌당하듯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유럽형 명품 조경 특화 라는 걸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제안서 제일 앞에 배치했다고 치죠. 그럼 임원들은 그걸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 이번 우리 아파트의 성패는 무조건 조경에 달렸구나. 이렇게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아, 그럼 다음날 비건설사가 인공지능 스마트홈을 들고 나오면요?
그럼 이번엔 스마트홈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하는 겁니다. 즉,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시공사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줏대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방 회사가 유독 잘하는 특정 항목, 혹은 상대방이 마진을 가장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그 항목이 어느새 조합의 핵심 평가자대로 변질되어 버리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다. 이거 완전 신차 사러 대리점 갈 때랑 똑같은 심리전이네요.
맞습니다. 신차 구매 비유가 딱 어울리죠.
자동차 딜러의 그 화려한 말솜씨나 전시장에 있는 번쩍이는 풀옵션 차량에 먼저 눈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장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나는 선루프는 굳이 필요 없고 휠은 기본으로 하고 예산은 무조건 4천만 원 선에서 끊는다. 이렇게 나만의 필수 옵션 테크리스트를 꽉 쥐고 가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느새 제일 비싼 차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게 되니까요.
맞아요. 정신 차려보면 필요도 없는 가죽 시트에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까지 얹어서 덜컥 계약하게 되는 거랑 완전 같은 이치군요.
이 지침서가 임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시공사의 화려한 제안서에 눈을 버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돈을 쓸 것이며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 것인지 우리만의 절대적인 잣대를 뇌 속에 먼저 꽉 각인시켜라, 이거죠.
우리의 잣대를 먼저 세운다.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시공사가 짠 프레임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조합의 확고한 프레임 안으로 시공사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평가하겠다는 완전히 판을 뒤집는 전략적 안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쉬운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면서도 무서운 대목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굳이 어려운 건축 용어들을 다 풀어서 해설해 놓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임원진들에게 반드시 똑같은 워딩, 똑같은 말을 구사해야 한다고 거의 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부분 강조가 엄청나죠.
심지어 임원들이 사석에서라도 확정이라거나 내정 같은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아예 금지어까지 딱 박아두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임원들끼리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군대처럼 입단속을 시키는 걸까요?
그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판의 냉혹한 법적 현실을 모르고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지금 이 금호동 129번지 일대 구역의 배경을 보면 이미 외부 세력이나 반대파에 의해 여러 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소송이요?
네, 특히 사업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 같은 것들이 걸려있는 아주 예민하고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아, 가처분 소송이면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은 곧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과 직결되거든요. 반대파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느 날 임원 한 명이 동네 카페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다가 무심코 이번에 A건설사가 조건이 꽤 좋더라고 아마 그쪽으로 확정될 것 같아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헐, 확정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네, 이 가벼운 단어 하나가 상대측이나 비상대책위원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설령 그 임원의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반대파는 즉각 이 발언을 녹취해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와, 보십시오. 조합 임원이 벌써 특정 시공사를 내정해놓고 밀실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입찰 절차는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법적 무기로 둔갑하는 거죠.
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업 전체가 올스톱되는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침서 원문에 이런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는 겁니다. 말이 갈리는 순간 협상력도 방어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라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이네요.
임원들이 밖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거나 미확정된 정보를 조금이라도 흘리는 순간 시공사들은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임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뇌물을 뿌리면서 내부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아, 틈게 조금만 보여도 바로 물어뜯기는 정글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마다 배포 범위를 발송 대장에 엄격하게 넘버링해서 기록하고 미확정 수치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블랙아웃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철저하네요.
임원진 전원이 이 지침서 내용을 무슨 성경책처럼 완벽히 숙지하고 밖에서 누가 찔러 보던 간에 우리는 정해진 잣대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 중이다 라는 단 하나의 똑같은 워딩만을 구사해야 합니다.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야만 나중에 법정 다툼이 생기거나 시공사가 딴지를 갈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밀실야합도 없이 정당한 기준을 지켰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니까요. 완벽한 정보 통제와 단일 대우 유지가 이 거대 자본을 상대하는 협상해체 일원칙임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말이 방패인데 그 방패에 아주 미세한 금이라도 가는 순간 수만 개의 화살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네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협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 건설사의 꼼수와 외부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정보의 철벽을 치고 우리만의 잣대를 세웠다는 건 아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잣대의 첫 번째 기준, 역시나 모든 다툼의 근원이자 재개발의 하이라이트인 돈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당연하죠. 자본주의 협상에서 돈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 지침서는 돈 문제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단일 퍼센트의 주도권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아주 독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제2부 협상 기준선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거기 보면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부르든 간에 그게 싼지 비싼지 거품이 끼었는지 즉각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점, 즉 앵커링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깔아두었습니다.
앵커링이요? 아, 그 배에서 닻을 내린다는 뜻의 심리학 용어 맞죠? 협상할 때 우리는 이 숫자부터 시작한다라고 먼저 기준점을 콱 찍어놓고 상대방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조합 임원진이 얼마나 영리하냐 하면 막연하게 그냥 아 우리 평당 700만 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앵커링을 권하요?
이들은 바로 옆 동네인 금호 16구역의 실제 계약 데이터를 앵커링의 절대 무기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호 16구역이 2026년 6월 관리처분총회에서 공개한 실제 계약 기반의 순공사비가 평당 798만 원이었습니다.
오, 798만 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률을 정밀하게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약 815만 원 선이라는 계산을 딱 뽑아낸 겁니다.
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 옆 단지의 가장 최신 팩트를 들이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시공사 영업상무가 와서 아이고 요즘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평당 95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 임원진은 조용히 이 지침서를 펴면서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무님, 바로 길 건너 금호 16구역은 불과 한 달 전에 실질가 815만 원에 도장 찍었습니다. 지형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한데 왜 우리 구역만 평당 135만 원이나 더 비싸야 하는지 그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엑셀로 제출해 주시죠.
와, 대박. 시공사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명치를 얻어맞는 완벽한 팩트 폭격이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꼼짝 못하죠.
근데 문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니까 정말 미스터리한 경고문이 하나 빨간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경고문인가요?
이 815만 원이라는 앵커링 숫자를 절대 일반 조합원들에게 뿌리는 안내문이나 홍보물에 그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무기를 찾아냈으면 동네방네 플래카드 걸고 우리는 815만 원 이하로 깎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임원들 지지도도 올라가고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굳이 비밀로 숨기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걸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진행자님도 이제 막 초보를 벗어나고 계시는군요.
제 생각이 좀 아마추어 같았나요?
네. 아쉽지만 거기가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길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정치적인 후폭풍을 전혀 간과하신 겁니다. 자, 팩트부터 짚어보죠. 금호 16구역과 지금 이 129번지 일대 구역은 옆 동네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들이요?
계약 시점의 미세한 차이도 있고 전체 단지의 세대수 규모도 다르고 또 요구하는 마감재의 퀄리티, 심지어 땅을 팠을 때 안반이 나올 확률 같은 물리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16구역의 815만 원이 무조건 우리 구역의 적정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우리 땅 파는데 돈이 훨씬 더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임원진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옆 동네는 798만 원, 실질가 815만 원이랍니다. 우리도 이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라고 공표해버리면 어떤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려나요?
조합원들의 머릿속에는 그 8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쟁취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가로 철근처럼 딱 박혀버립니다.
아하, 기준이 돼버리는군요.
네, 그 이후에 임원진이 시공사람 피 터지게 협상해서 우리 구역의 불리한 지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당 850만 원이라는 객관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기적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칩시다.
그래도 조합원들 눈에는 야 너희들 815만 원에 한다며 왜 850만 원에 도장 찍었어? 시공사한테 뒷돈 받았냐?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35만 원을 손해봤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임원진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억울하겠네요, 진짜.
결국 애초에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만든 기준점이 부메랑이 되어 임원진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침서는 냉혹하게 지시합니다. 이 숫자는 오직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시공사의 기선을 제압하는 무기로만 꺼내쓰고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함구하라. 리더로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얄팍한 욕망을 통제하고 끝까지 조직의 안위를 지키라는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
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네요. 리더의 입은 깃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돈 이야기 중에 또 하나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가 재개발 구역에 걸린 엄청난 크기의 현수막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입주 시 분담금 100% 납부 조건 정격 수용
이거 전문 용어로 건설사들이 00100조건이라고 부르던데.
네, 많이들 내거는 조건이죠.
사실 조합원 개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이거 완전 환호할 일 아닌가요? 내가 살던 헌 집 내어주고 새 집 지어질 때까지 3, 4년 걸리는데 계약금도 안 내, 중도금도 안 내, 나중에 다 지어지고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열세 받으면서 잔금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죠.
당장 내 수중에 뭉칫 돈이 없어도 되니까 느낌상으로는 건설사가 이자를 막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지침서는 왜 이건 사기극 취급하면서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요?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공짜로 깎아주는 것 같다는 그 착각, 바로 그 심리적 환상을 건설사들이 아주 교묘하게 노리는 겁니다.
혜택이 아닌가요?
세상에, 특히 이 부동산판에 공짜 점심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침서에 첨부된 분담금 납부 스케줄 시뮬레이션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주 잔인한 팩트 폭격이 쏟아집니다.
어? 시뮬레이션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25평 아파트를 신청한 조합원이 있고 이분의 기존 헌집 가격, 이른바 종전자산이 2억 5천만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칩시다.
네, 2억 5천만 원이요?
이 세대가 새 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총 분담금을 계산해보니 정확히 5억 2,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돈을 일반적인 방식, 즉 처음에 계약금 10% 내고 중간에 중도금 60% 내고 마지막에 잔금 30%를 내는 표준 납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내야 할 돈의 총합은 5억 2,250만 원입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다면 방금 청취자님이 환호하셨던 그 매력적인 00100 유예형 방식으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냈을 때 이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래도 건설사가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막 홍보했으니까 한 5억 원 정도로 깎여야 정상 아닌가요? 이자 비용이 좀 빠진다던가?
놀랍게도 총액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은 똑같은 5억 2,250만 원입니다.
혜택이라면서 총액이 완전 똑같다고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예형이라는 말뜻 그대로 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내는 시기만 뒤로 싹 밀어주는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와,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시간의 비용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매달 자재비, 인건비가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중간에 중도금을 안 내면 시공사는 그 돈을 자기들 금고에서 그냥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제1금융권이든 PF 대출이든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와서 공사비를 충당하죠.
그럼 그 몇 년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금융비용, 즉 이자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건가요?
시공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자기들 돈으로 은행 이자를 대신 내줄 리가 만무하죠.
아, 결국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침서는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임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시공사, 당신들이 00100을 외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유예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이자는 정확히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렇게요.
겉으로는 현수막 달아놓고 속으로는 땅꿍꿍이가 있었네요.
네, 겉으로는 아주 달콤하게 현수막을 걸어두지만 계약서 아주 깊숙한 특약사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제2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서 이자를 본인이 매달 납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공사가 겉보기에 이자를 대납해주는 척하면서 애초에 입찰할 때 평당 공사비 총액 자체에 그 예상 이자 비용 수백억 원을 뭉텅이로 얹어서 공사비를 확 부풀려버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와, 진짜 옛날 고사성어 중에 원숭이들한테 도토리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하니까 막 화내다가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좋아했던 그 조삼모사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총액은 똑같거나 오히려 이자 때문에 더 불어나는데 당장 내 돈 안 나간다고 환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긍정적인 곳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곳에 쓰이는 셈이죠.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이 문서는 임원진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 유예에 따른 이자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가 계약서 문구로 완벽하게 텍스트화되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조합원들에게 00100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요.
괜히 희망 고문 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설익은 정보와 얄팍한 마케팅 용어로 조합원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이자 폭탄이라는 진실이 딱 드러나면 진짜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철저한 기대심리 통제이자 리스크 관리의 정수입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험난한 동네네요. 그런데 이 돈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침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던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보통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여러 시공사가 우리 동네에 눈독을 들이면 이 회사 저 회사 다 만나보면서 최대한 경쟁을 붙이고 막 간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경쟁을 붙여야 단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쟤네들이 서로 질투해서 더 좋은 조건을 확 던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 임원진은 엉뚱하게도 특정 한 곳과 집중 협의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아니, 이렇게 한 놈만 패는 방식으로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경쟁 회사들이 아, 여긴 이미 A건설사로 내정됐구나 하고 삐쳐서 입찰을 다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파 조합원들이 왜 저 시공사 임원들만 밀실에서 자주 만나냐, 이거 특혜 아니냐 라며 비리를 막 의심하지 않을까요?
청취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특혜 시비와 경쟁 저하 우려가 바로 일반적인 조합들이 다자간 경쟁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금호동 임원진은 그 얕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상식을 뒤집는다고요?
네, 이 부분이 이 지침서가 가진 협상 전략의 진짜 백미거든요. 생각해보시죠. 조합이 A, B, C 세 회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골고루 만나면서 어장관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어장관리 좋잖아요.
그러면 이 영악한 시공사들의 본사 수뇌부들은 절대 자신들이 가진 진짜 좋은 조건, 즉 바닥에 꽁꽁 숨겨둔 최상의 카드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아, 패를 안 보여주겠네요.
서로 상대방이 얼마를 부를지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적당히 생색낼 수 있는 겉핥기식 제안만 던지며 간을 보는 겁니다. 게다가 질이 나쁜 영업사원들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저쪽 임원은 B 회사를 밀고 있다더라 면서 이간질을 시키거나 뒤로 뇌물을 찔러넣어 내부를 분열시키는 진흙탕 싸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아하, 어장관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그 물고기들한테 뜯어먹히는 꼴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추진이는 과감한 역발상을 감행합니다. 가장 진지하게 우리 구역을 원하고 공사기나 이주비 조건을 파격적으로 열어줄 의지가 보이는 단 한 곳을 타겟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1대1 압박 전술을 쓰는 겁니다.
오, 1대1 압박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식당이나 호텔방에서 이루어지는 밀실 야합이 아니라 양측의 공식적인 공문과 다수의 임원이 참석하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네요.
네. 임원진은 타겟 시공사를 딱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렇게 압박합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 안 만나고 너희랑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 테니 영업사원 선에서 핑퐁 치지 말고 진짜 본사 임원급이 결제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공사비 특화 설계 보증 조건을 바닥까지 닦아라. 이렇게요.
와, 멱살 잡고 탈탈 터는 무슨 압박 면접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는 시공사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 가장 무서운 전제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협의는 너희를 시공사로 확정해주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 너희의 바닥 조건을 검증하는 테스트다라고요.
와, 테스트다.
만약 시공사가 진정성 있는 최고치의 딜을 가져오지 않거나 뒤에서 꼼수를 부리며 임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즉시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갈아타겠다는 원칙을 문서에 박아둔 것입니다.
아하, 왜 이런 극단적인 전술을 쓰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여러 놈한테 얕은 신호를 분산시켜서 어중간한 조건을 받는 대신에 제일 적극적인 한 놈을 깊게 파서 조합의 협상 기준선 자체를 최고치로 확 끌어올려 놓는 거군요.
네, 기준선 펌핑이죠.
이렇게 되면 설령 그 타겟 시공사와 계약이 틀어져서 나중에 B나 C 회사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들은 이미 A 회사가 뱉어놓은 그 높은 기준선 위에서 경쟁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조합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완벽한 룰 세팅이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너희가 예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조합원의 이익 기준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너희를 지렛대로 쓰는 것이다 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죠. 자본의 생리를 아주 완벽하게 역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치밀한 심리전과 정보 통제로 돈에 대한 깐깐한 방어벽을 완벽하게 쳤다면 그 다음은 그 어렵게 지켜낸 돈으로 도대체 땅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건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진짜 집 짓는 이야기죠.
네, 저는 자료집 제3부 부티크 사양 챕터를 읽으면서 이 조합 임원진의 진정한 철학적 깊이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518세대 규모면 요즘 유행하는 3000세대, 5000세대짜리 매머드급 대단지에 비하면 좀 아담한 편이잖아요.
네, 강남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막 내세우는 엄청난 스케일과 규모의 경제, 또 커뮤니티의 물량 공세로는 정면 승부하기 어려운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썼나요?
이들은 규모의 열세를 질적인 독보적 차별화, 즉 부티크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노선을 딱 택합니다.
부티크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문서에서 정의 내린 부티크의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을 부티크처럼 고급스럽게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아무래도 현관에 수입산 천연 대리석이나 거실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또 주방에 꽉 들어찬 최신형 독일제 빌트인 가전제품 같은 눈에 막 번쩍이는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서의 작성자는 고급이라는 모호한 형용사가 실제 계약서의 세계에서 얼마나 힘없고 무기력한 단어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계약서에 그냥 뭉뚱그려 최고급 수입 대리석 마감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중국산 듣도 보도 못한 싸구려 돌을 갖다 붙여놓고 항의하니까 아이고 조합장님 이거 우리 회사 기준엔 최고급 라인인데요. 계약 위반 아닙니다 하고 배째라 나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 나잖아요.
그게 바로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아주 흔히 쓰는 마감제 갖고치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는 고급스럽게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모든 자재를 특정한 수치, 브랜드, 등급으로 치환해서 명시하라고 아주 강하게 지시합니다.
수치화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서양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대원칙을 이렇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이 준공 뒤에 우리가 입주해서 살다가 되돌리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요.
준공 뒤에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와, 문장 자체가 한편의 시 같으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네, 인테리어 벽지 색깔, 주방 싱크대 상판, 빌트인 냉장고나 오븐 같은 마감재와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입주할 때 조금 촌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살다가 돈 모아서 언제든지 동네 인테리어 업자 부르면 다 뜯어 고치고 최신형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파트를 떠받치는 뼈대, 즉 기둥과 보로 하중을 버티는 기둥식 구조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벽 전체가 하중을 받는 벽식 구조로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의 두께, 외부의 열기와 시끄러운 차소리를 차단해주는 시스템 창호의 등급, 그리고 매일 우리가 쓰는 물이 흘러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 녹슬지 않는 배관 재질.
와, 다 중요한 거네요.
이런 것들은 한번 시멘트가 부어지고 굳어버리면 나중에 100억을 준다 해도 아파트 전체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 전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본질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임원진의 철학은 나중에 내 돈 주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즉 마감재에 아까운 조합 공금을 낭비하지 말고 아파트 수명을 결정짓는 바꿀 수 없는 본질, 근골격계에 모든 자본을 집중 폭격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매우 실용주의적이면서도 부동산 가치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 훌륭한 리더십이죠.
진짜 똑똑하네요.
사실 전 세대의 비싸고 획일적인 수입산 마감재를 조합돈으로 일괄 적용해봐야 요즘 사람들은 각자 취향이 너무 다르고 유튜브 보고 인테리어 보는 눈도 엄청 높아져서 입주하자마자 그거 다 뜯어내고 자기 돈 들여서 새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엄청난 자원 낭비죠.
맞아요. 새 아파트인데도 막 인테리어 공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서는 마감재는 내구성이 좋은 견실한 기본형 스탠다드로 가되 원하는 사람만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게 길을 열어두고 모두가 객출한 공통의 예산은 바꿀 수 없는 뼈대 성능 향상에 올인하는 전술을 택한 겁니다.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겉포장보다는 바꿀 수 없는 내면의 본질을 보라.
네, 아주 깊은 철학이죠.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뼈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지침서가 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천장구, 즉 거실 천장 높이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면적인 아파트 거실 천장 높이가 2.2m에서 2.3m 정도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 정도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2.4m 이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겨우 10cm 차이인데 제 키가 10cm 크는 건 기적이겠지만 아파트 천장이 10cm 높아지는 게 그렇게 호들갑 떨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그 10cm가 실내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개방감과 쾌적함의 차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10cm면 위로는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바닥 면적 전체에 10cm가 더해지면 실내 공기의 충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네.
답답함이 확 사라지죠. 실제로 최근 강남권이나 한남동의 최고급 하이엔드 신축 단지들은 2.4m에서 2.5m 이상을 아예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부티크 사양이라고 하는 거군요.
하지만 이 지침서가 천장고에 집착하는 진짜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축비의 마법입니다.
마법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래층 바닥부터 위층 바닥까지의 전체 높이를 층고라고 부르고 우리가 실내에서 서 있을 때 머리 위로 보이는 천장까지의 높이를 천장고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천장고 위에는 위층 바닥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숨어 있고 그곳으로 에어컨 배관이나 환기 파이프들이 지나갑니다.
아, 천장 택스 위쪽에 남는 공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천장을 높이겠다고 아파트 전체의 충고 자체를 위로 쑥 늘려버리면 건물 전체가 높아지면서 골조 공사비가 1에서 2% 이상 크게 뜁니다.
돈이 많이 들겠네요.
더 치명적인 건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이나 최고 높이 제한에 딱 걸려서 원래 30층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를 29층밖에 못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층을 날리면 일반 분양을 못하니 조합 입장에선 수십억, 수백억의 엄청난 손실이죠.
헉, 한 층이 날아가면 진짜 재앙이네요.
그런데 층고, 즉 전체 높이는 그대로 가만히 둔 상태에서 배관과 덕트 설계를 아주 촘촘하고 기가 막히게 잘 짜서 신라 천장 마감재만 위로 살짝 더 밀어 올려 2.4m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층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건물 전체 높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도 없고 골조 물량도 늘지 않습니다. 내부 마감 공정만 조금 까다로워질 뿐이라 전체 공사비는 고작 0.2%에서 0.6%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합돈 0.2%만 추가로 쓰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을 우리 동네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가성비 끝판왕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는 시공사들이 설계하기 귀찮고 공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천장을 낮게 치려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천장만 10cm 더 높이는 것은 가성비 최고의 뼈대 투자이니 반드시 제한 요청서에 강제하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이렇게 실용주의적이고 깐깐한 입원진들도 요즘 엄청 유행하는 스마트홈 플랫폼에는 좀 혹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건설사 TV 광고 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아주 화려하죠.
막 퇴근하면서 핸드폰 앱으로 집 보일러 켜놓고 목욕물 받아놓고 로봇 청소기 돌리고 시공사들이 이름도 막 영화 섞어서 엄청 화려하게 짓잖아요. 해모로, 바이, 홈닉 이런 식으로요.
시공사들은 화려한 영상미를 앞세운 이 스마트홈 플랫폼을 마치 미래 주거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제안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확 내세웁니다. 방금 언급하신 홈닉은 삼성물산이 개발한 주거 플랫폼인데 삼성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 아파트 단지에도 B2B로 공급되고 있죠.
오, 삼성에서 만든 거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보통의 조합원들이나 임원들은 화려한 앱 화면과 와, 그 천하의 삼성이 만든 플랫폼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대 라는 브랜드 후광에 눈이 멀어 덥석 물어버립니다.
저 같아도 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냉철한 지침서는 그 달콤한 환상에 뼈시린 찬물을 끼얹는 가장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그 앱을 삼성이 만들었든 애플이 만들었든 간에 결국 입주 뒤에 그 서버를 누가 관리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은 누가 내고 무엇보다 매달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요.
입주 후에 운영 주체요? 당연히 만들어준 데서 계속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바로 IT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플랫폼 이름은 대기업 브랜드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금 챙겨서 떠난 시공사는 입주가 끝나는 순간 스마트홈 유지 보수에서 손을 싹 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와, 먹튀하는 거네요.
만약 그 플랫폼의 클라우드 서버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책정된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통이 되나요? 앱이 안 열리고 막.
네. 몇 년 지나지 않아 앱 업데이트가 뚝 끊겨서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앱이 열리지도 않거나 아니면 해커들에게 뚫려서 각 세대 거실 월패드 카메라 영상이 다크웹에 생중계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헉, 카메라 생중계요? 진짜 끔찍하네요.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홈 앱의 팝업창이 딱 뜹니다. 한 달 무료 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거실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로 호출하시려면 월 구독료 3만 원을 결제하십시오.
미쳤다. 내 돈 주고 산 내 집 거실불 끄는데 매달 3만 원씩 서버 구독료를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인재극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지침서는 최첨단 통합 솔루션 무상 제공이라는 시공사에게 화려한 수식어에 절대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월패드나 스마트홈 기기에 실제 제조사가 어디인지, 정부의 강력한 보안 인증엔 ISMSP는 통과했는지 서면으로 따져 묻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사후 운영 구조와 클라우드 비용 부담 주체가 향후 10년간 시공사 측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확답받으라고 요구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구독 리스크와 해킹의 공포를 현재의 계약서 잉크로 완벽히 통제하려는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방어 시스템이죠.
듣고 보니 이 지침서 작성자분 무슨 건축 전문가를 넘어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이나 IT 리스크 관리 전문가 아니신가요?
정말 다방면으로 해박한 사람이죠.
문서를 넘기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검토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죠?
그냥 우리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최신형으로 넉넉하게 많이 놔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 개정된 소법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법규를 따지면서 시공사를 압박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전기차 충전기 조항이야말로 공사 도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공사들의 합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공수, 즉 악의적인 설계 변경의 뇌관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해버린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합법적인 꼼수요.
팩트를 먼저 짚어보죠. 2026년에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지하주차장 소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7월에는 충전기 주변 마감재를 불에 절대 타지 않는 고가의 불연 마감재로 써야 한다는 건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전기차 충전기는 법적으로 전체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들의 영악한 견적서 꼼수입니다.
시공사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나요?
시공사가 처음 수주전을 벌이면서 조합의 제안서를 낼 때 일단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를 무조건 낮춰야 하잖아요.
네, 싸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까다로운 불연재 법규나 소방 기준을 은근슬쩍 누락시키고 옛날 헐렁한 규제를 기준으로 싸게 후려친 공사비를 제시합니다. 임원들은 오, 여기 공사비 싸네? 하고 기분 좋게 도장을 찍어주죠.
아, 속이는 거네요.
그래놓고 막상 1, 2년 뒤에 진짜 삽을 뜨고 착공에 들어갈 때쯤 되면 시공사 소장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조합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아이고, 조합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소방 법규가 강화되고 전기차 불연 마감재를 써야 한다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한 50억 더 올려주셔야겠습니다. 법이 바뀐 거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와, 진짜 법을 핑계 삼아서 조합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내는 빌미가 되는 거군요. 조합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데 꼼짝없이 돈 더 주고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합의 내역서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규제를 반영한 것인지 문서로 명확히 추궁하라. 그리고 2026년에 강화된 최신 소방 기준과 5% 전기차 충전기 불연 마감재 설치 비용이 이미 너희들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 총액에 100% 포함되어 있음을 제안 요청서에 대못을 박듯 서면으로 명시해라. 이렇게요.
싹 다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네, 이렇게 원천 차단 조치를 해두면 나중에 착공할 때 시공사가 법 타령을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해도 이거 작년에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네가 사인했잖아 라면서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와, 속이 뻥 뚫리네요.
그리고 이 지침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장 냉혹하고 위대한 협상의 대원칙을 하나 덧붙입니다. 제안서의 서면, 즉 텍스트로 명확히 답하지 않은 항목이나 애매모호한 문구는 아무리 시공사 영업상무가 구두로 수십 번 맹세하고 약속했더라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네가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문서에 도장 안 찍었어. 그럼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약속 안 한 거야. 돌아가. 이거잖아요. 정말 자본을 지키고 품질을 확보하는 지독한 방법을 뼛속까지 배우게 됩니다.
네, 글로 남지 않은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돈과 계약서라는 서류상의 전투를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도면 위에 건물을 올리고 땅을 파는 현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진짜 공사 이야기입니다.
네, 건물을 올리기 전에 이 지침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단지 계획 챕터의 제일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바로 지질 예비 검토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보통 아파트 배치나 평면도 같은 게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땅속 돌멩이 얘기가 왜 최우선순인 거죠?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재개발 공사비 폭등에 가장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주범이 바로 그 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호동 구역은 좁은 땅의 주차 대수를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무려 4층 깊이까지 깊게 파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4층이면 꽤 깊네요.
네, 그런데 만약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려 가다가 중간에 거대한 암반, 즉 단단한 바위 덩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 나오면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거나 드릴로 징징징 깨서 퍼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취자님, 지하 4층 깊이의 땅을 파는 건 동네 놀이터 모래사장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물속에서 거꾸로 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극한의 작업이거든요. 땅을 깊이 팔수록 주변 흙이 무너지려는 압력과 지하수가 뿜어져 들어오려는 수압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아, 수압이 엄청나겠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흙을 파기 전에 미리 땅속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치는 흙막이 공사와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막는 차수 공사를 완벽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흙에 기둥을 박는 것과 거대한 암반에 구멍을 뚫고 물을 막는 것은 공사 비용과 난이도에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용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요?
굴착 바닥면이 암반에 딱 걸려서 단 한 층만 깊어져도 거대한 특수 정비가 들어와야 하고 차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비례해서 10%, 20% 느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헉, 그 정도라고요? 집 다 짓고 예쁜 주방 구경할 생각에 막 들떠 있는데 갑자기 조합원에서 조합원 여러분, 땅을 팠더니 밑에 거대한 바위가 나와서 부수고 물 막는데 공사비 200억이 추가로 듭니다. 각 세대당 분담금 5천만 원씩 더 내세요. 이러면 진짜 동네 발칵 뒤집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삽을 뜬 후에야 뒤늦게 이 암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한테는 엄청난 핑계거리가 되겠네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핑계가 없죠. 땅속을 우리가 투시할 수도 없고 파보니까 바위가 나왔는데 공사비 증액 안 해주면 여기서 공사 멈추겠습니다. 이러면 조합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완전 인질극이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나요?
그래서 이 지침서는 선제적 방어를 지시합니다. 조합 설립 직후 본격적인 설계도 그리기 전 시공사와 본 계약을 맺기 훨씬 전에 위원회 자체 돈을 들여서라도 예비 시추를 통해 안반 심도를 미리 파악하라는 겁니다.
미리 구멍을 뚫어보라는 거군요.
주변 관공서에 공개된 시추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다음 두세 달을 들여서 단지 내 6곳에서 8곳 정도의 파이프를 박아 예비 시추를 해보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딱 제시하죠.
아, 돈 조금 들여서 미리 안반 지도를 쫙 그려놓고 시공사랑 계약할 때 야, 우리 땅 밑에 지하 3층부터 안반 있는 거 데이터로 확인했지? 이거 기준으로 공사비 짜온 거니까 나중에 땅 가다가 바위 나왔다고 돈 더 달라고 하기 없기다. 이렇게 증액 차단 조항을 박아버리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침서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정보 통제를 요구합니다. 안반 때문에 공사비가 폭등할 수 있다. 이 프레임 자체가 반대파 비대위나 외부 세력에게는 아주 훌륭한 공격 소재가 되거든요.
그것도 빌미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시추 정보와 안반 데이터의 관리 자체가 최우선 방어선이라고 경고합니다. 적에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먼저 노출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비밀리에 파악해서 방패를 만들겠다는 고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와, 이건 뭐 건축을 넘어선 완전 첩보전, 지략전이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전략입니다.
자, 그럼 무서운 땅속 리스크를 다 파악했으니 이제 안심하고 땅 위로 올라와 보죠.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른바 배치 개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 용어로 열린, 준중정형이라는 배치 구조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을 땅 위에 어떤 모양으로 앉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죠.
보통 요즘 아파트들은 높은 고층 건물을 여러 개 빽빽하게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조경을 넣는 분산형, 즉 탑상형 배치를 많이 씁니다.
네, 길쭉길쭉하게 세워놓죠.
그런데 이 금호동 구역의 현재 초기 심의안을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동 세 개가 서쪽 도로, 그러니까 길가 쪽에 옹기종기 몰려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지 한가운데를 차가 삥 도는 회차로가 떡하니 관통하고 있습니다.
헐, 마당 한가운데로 차가 다닌다고요?
네,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쉬어야 할 단지 중앙마당이 세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져 버렸죠.
차가 마당 한가운데로 가로지르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막 킥보드 타고 뛰어놀기 너무 위험하겠네요. 조경 공간도 다 쪼개져서 볼품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극부로 나오는 대안이 건물을 외곽으로 삥 둘러서 사방을 꽉 막아버리는 중정형, 원형 배치입니다.
성벽처럼요?
마치 요새처럼 짓는 거죠. 이러면 가운데에 거대한 프라이빗 마당이 생겨서 아늑하고 좋긴 하지만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꽉 막혀버리니까 단지 바깥의 도시 풍경이나 녹지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바람도 안 통하고요.
좀 삭막하겠네요.
그래서 지침서가 최상의 대안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3의 길, 열린 준중정형입니다.
열린 준중정형이요?
건물이 단지 외곽을 둘러싸서 가운데 거대한 마당을 100% 온전하게 하나로 확보하되 저층부 한두 곳을 뻥 뚫어서 바깥의 길, 바람길, 그리고 외부 도시와 단지 안을 아주 자연스럽게 잇는 겁니다.
오, 요새처럼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숨구멍은 탁 열어두는 개방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거네요. 근데 아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했던 차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이 열린 준중정형 배치가 이 구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훌륭한 지형을 이용한 천재적인 단면 설계 덕분입니다.
지형이 어떤데요?
지형도를 보면 단지 서쪽에 맞닿은 바깥 도로가 아파트 단지 마당, 즉 1층보다 무려 4m 정도 아래쪽으로 푹 꺼져서 경사져 있다는 점을 확 활용한 겁니다.
4m나 푹 꺼져 있다고요?
네, 보통은 차들이 길에서 단지 안 지상 1층으로 기어 올라와서 한 바퀴 돌고 지하 주차장 입구로 쓱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4m 단차를 이용해가지고 바깥 도로에서 아파트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도로면 높이에서 곧바로 수평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쏙 하고 뚫고 들어가 버리게 터널식으로 직진입 설계를 한 겁니다.
와, 대박. 차들이 지상 구경을 할 틈도 없이 바깥 길에서 바로 지하로 그냥 납치되어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차가 다니는 길 자체를 아예 설계해서 지워버리니까 아파트 1층 전체 공간이 아스팔트 한 뼘 없는 100% 온전한 거대한 숲속 공원처럼 남게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형의 약점을 최고급 주거 환경으로 뒤바꿔버린 엄청난 역발상 설계죠.
바깥 공간을 4m 단차를 이용해서 마법처럼 꾸몄으니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아파트 내부 평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네, 공간 기획이죠.
여기서도 임원진의 뼈아픈 실리주의가 돋보이더라고요. 아파트 평면 믹스 시나리오를 보면 대형 평수인 74형은 아예 폐지해버리고 국민평형인 84형도 대폭 줄여버립니다.
네, 큰 평수를 포기했죠.
대신 방 3개짜리 소형인 59형의 비중을 기존 28%에서 무려 61%로 2배 이상 확 늘리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평수를 쪼개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건립세대수도 518세대에서 562세대로 44세대나 늘어났고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죠.
아니, 보통 재개발하면 조합원들은 막 널찍한 대형 평수 아파트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왜 큰 집을 포기하고 작은 집 위주로 막 쪼개는 거죠?
그 이유야말로 재개발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엔진을 이 임원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본질적으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임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주주들과 같습니다.
아, 회사 주주요?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 원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대형 평수 위주로 크게 지어서 단지가 고급스러워 보이면 기분은 당연히 좋겠지만 전체 세대수가 518세대로 한정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집을 다 나눠주고 나면 외부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치울 일반 분양 물량이 몇 개 안 남게 되죠.
아, 팔 물건이 없으니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형 평수를 과감히 쳐내고 요즘 1인 가구나 2인 가구, 또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가 폭발적인 59형 위주로 공간을 아주 알뜰하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용적률 자체는 똑같지만 아파트 호실 수가 44개나 확 늘어납니다.
네, 44개요.
이 늘어난 44채를 바깥시장에 일반 분양으로 비싸게 팔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추가 현금 수익이 조합 금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 수백억이요?
이 일반 분양 수입은 곧 회사의 이익이자 주주들의 배당금입니다. 이 돈으로 전체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원 개인, 즉 주주가 각자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획기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줄어들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 내 눈앞에 널찍한 거실이라는 거칠애를 꼭 참고 포기하는 대신 일반 분양을 쫙 늘려서 수천만 원에 내 진짜 현금을 아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임원진은 허영심을 자극하는 대형 단지의 환상보다 3, 4년 뒤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 수천만 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고 파산해서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본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뼈아프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선택과 집중을 한 셈이죠.
와, 진짜 들을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그런데 그 지독한 실리주의가 이 문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계획에서도 아주 가차없이 칼춤을 춥니다.
커뮤니티 시설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네, 보통 요즘 신축 아파트들 분양 홍보물 보면 다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우리 단지 지하에는 호텔식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고요. 건식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꼭대기에는 한강에 보이는 스카이라운지, 영화관도 있습니다.
네,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죠.
근데 여기 금호동 임원진은 아직 간호하게 수영장, 대형 사우나, 영화관 다 빼라, 전면 폐지 이렇게 외칩니다. 남들 다 하는 럭셔리 커뮤니티, 우리 동네라고 못할 건 뭡니까? 왜 이걸 다 빼버리는 거죠?
그 화려한 시설들이 입주 후에 불러올 무서운 유지비의 저주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수영장이나 대형 스파 사우나는 시공사가 제안서에 예쁜 3D 그래픽으로 그려놓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까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보기 좋습니다. 집값 막 오를 것 같은 환상도 주고요.
솔직히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아파트가 딱 완공되고 시공사가 떠난 뒤에 그 시설을 굴리는 건 오롯이 남겨진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겨울철에 그 큰 수영장 물을 데우는 엄청난 가스 난방비, 매일 수질을 관리하는 화학약품비, 인명구조요원과 데스크 직원 인건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겠네요.
세대수가 3,000세대, 5,000세대 되는 메가급 재단지라면 그 비용을 N분의 1로 쪼개도 한 세대당 몇천 원거리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모동 단지는 다 지어봐야 500세대 남짓한 중소형 규모입니다.
10분의 1이네요.
네, 그 막대한 유지비가 500세대에게 N분의 1로 쪼개지면 수영장을 아예 쓰지도 않는 노부부 세대까지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 폭탄을 얻어맞게 됩니다.
맞아요. 나 수영장 있는 고급 아파트 사라 하고 폼은 잡았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막 50만 원 찍혀 나오면 다들 핏대 세우고 관리사무소로 쳐들어가서 완전 난장판이 될 게 뻔하네요. 결국 그 적자 감당 못해서 수영장 물 빼고 텅텅 비워둔 채 막 창고로 쓴다는 뉴스 저도 본 적 있거든요. 애물단지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요. 현실은 냉혹하죠.
그럼 도대체 커뮤니티 공간은 뭘로 채우겠다는 거죠? 텅 비워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침서는 유지비는 최소화하면서 활용도는 100%를 뽑아낼 수 있는 실용주의 시설로 공간을 재편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용주의 시설이요?
물을 쓰는 시설 대신 러닝머신과 요가룸 위주의 쾌적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조명과 냉난방기만 있으면 24시간 자가로 굴러가는 라운지형 스터디룸, 재택근무용 공유오피스 위주로 커뮤니티를 꽉 채우는 겁니다.
딱 필요한 것만 넣네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에 관한 헌법과도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 커뮤니티 시설 이원화, 즉 동선 분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세웁니다.
커뮤니티 시설 이원화요.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인데 뭘 어떻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용도서관 같은 시설들을 지어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바깥 동네 주민, 즉 외부인들에게도 개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아, 그런 조건이 붙는군요.
네, 문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죠. 내 집 앞마당에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걸 좋아할 입주민은 없거든요. 실제로 혜택만 다 받아 챙기고 막상 입주하고 나서는 단지 입구에 철문을 딱 걸어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가 구청에서 시정명령 받고 과태료 두드려 맞는 꼼수단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 철창문 뉴스 저도 봤어요. 막 펜스 치고. 그럼 이 금호동 임원진은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지한 건가요?
공간의 지리를 이용한 아주 영리한 배치를 썼습니다. 아파트 부지 북쪽에 약간 떨어져 있는 작은 자투리 땅이 있는데 이른바 획지분리라룩. 이쪽에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나 공용도서관 등을 몽땅 몰아서 배치해버리는 겁니다.
아, 분리를 해버렸군요.
반면에 우리 입주민들만 보안키를 찍고 트웨이비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운동시설과 스터디룸은 남쪽 메인단지인 획지 1 지하로 꽁꽁 숨겨두는 거죠.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외부인과 입주민의 동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서 나중에 구청과 마찰을 빚을 행정제재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딱 지워버린 겁니다.
와, 진짜 소름돋게 영리하네요. 법은 100% 지키면서 내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챙기는 마술이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은 뭔가요?
기본적인 공간 이용료, 즉 전기세나 청소비는 단지 전체의 공용관리비로 N분의 1 충당하되 개인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 즉 헬스장 개인 PT 강습료나 친척이 놀러 왔을 때 빌리는 게스트룸 1박 대관료, 아침에서 먹는 조식 서비스 비용 등은 철저하되 그 서비스를 쓰는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만 따로 부과해서 돈을 걷는다는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아, 쓰는 사람만 돈 내라 이거군요.
네,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인건비나 적자가 전가되는 억울한 불공정을 딱 막고 커뮤니티가 재정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룰로 박아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방금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지침서로 쓴 임원진은 단순히 아파트를 어떤 자재로 지을까를 고민하는 동네 건축위원회가 아니네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벌어질 입주민들의 삶과 커뮤니티의 경제적 지속성, 심지어 행정청과의 마찰 리스크까지 모두 내다보고 아우르는 마치 하나의 작은 국가를 설계하는 정치와 경제의 통치자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리더십이죠.
세대수 증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텅 빌 허세용 수영장을 과감히 쳐내고 동선 분리로 행정 리스크까지 싹 방어하다니 정말 숲 전체의 생태계를 보면서 동시에 나무 한 그루의 뿌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며 프로젝트 전체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 문서를 관통하는 철학을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조합 임원진은 시공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들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들은 수천억의 거대 자본과 정보력을 갖춘 시공사 앞에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명확한 잣대로 자본을 통제하며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자이자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지적인 자본주의적 방어 시스템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준 것이죠.
오늘 저희가 집중해보한 내용들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한 동네 재개발 프로젝트 이면에 얼마나 고도화된 두뇌 싸움과 잔혹한 심리전이 숨어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죠.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 시공사를 상대로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잣대를 먼저 딱 들이대는 법. 옆 동네 실거래가로 앵커링을 걸어 팩트로 명치를 때리는 법. 00100이라는 그 달콤한 금융 환상 뒤에 숨겨진 이자 폭탄의 주체를 꿰뚫어 보는 법. 서면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화려한 말은 진짜 한계로 듣고 흘리는 냉혹함까지.
네.
그리고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수영장이나 화려한 마감재 대신 건물의 수명을 결정짓는 바꿀 수 없는 뼈대, 천장고나 구조체에만 예산을 딱 집중하는 무서운 실용주의까지. 심지어 땅을 파기도 전에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안반 리스크를 먼저 찾아내서 시공사 공사비 증액 핑계 자체를 차단하는 치밀함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들을수록 대단하죠.
오늘 살펴보니 얇은 대외비 시공사 검토 자료집은 단순한 재개발 조합의 건축 안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힘이나 자본과 맞서 싸워야 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방패를 들고 또 창을 찔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협상과 생존의 완벽한 교과서 같았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이 금호동 조합 임원진이 구축한 아주 완벽에 가까운 정보 통제 방어 전략과 앵커링, 또 리스크 해지 시스템의 엄청난 위력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네, 완전 뼈에 새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관점을 완전히 반대로 한번 뒤집어볼까요?
반대로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129번지 조합 임원이 아니라 이 끔찍하게 견고한 방어벽을 어떻게든 뚫고 수주를 따내야만 하는 거대 건설사의 핵심 협상 담당 본부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상대방 조합은 이미 옆 동네에 815만 원이라는 정확한 실질 공사비를 무기로 쥐고 압박해옵니다. 영영백의 현금류의 마케팅 환상에도 전혀 속지 않으며 심지어 땅속 암발리스크까지 꿰뚫어보고 계약서의 증액 불가 대못을 박으려 합니다.
틈이 안 보이네요.
게다가 임원진은 입단속을 완전 철저히 하고 단일 대오로 뭉쳐있어 틈이 보이지 않죠. 이 숨막히는 철벽을 만났을 때 건설사 본부장인 여러분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도대체 어떤 새로운 미끼나 전략적 우회로를 던져야 할까요?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데요. 제가 만약 그 시공사 본부장이라면 정면 승부로는 이 단단한 껍질을 절대 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협상 테이블 자체를 흔드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똑똑한 임원진들을 약간 우회해서 파스해버리고 정보가 부족하고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일반 조합원들을 직접 타격하는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오, 게릴라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 아까 임원진이 과감하게 포기했던 수영장이나 대형 평수 외산 최고급 마감재 있잖아요. 시공사인 제가 일반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단톡방이나 카페에 막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아, 소문을 낸다고요?
네. 사실 우리 A건설사가 평당 850에 인피니티 풀이랑 이탈리아산 대리석 깔아주려고 했는데 조합 임원들이 지독한 짠돌이 구두쇠들이라 강남 수준으로 짓는 걸 다 반대하고 성냥갑처럼 좀 싸구려로 짓자고 우긴다더라. 이렇게 허영심과 불안감을 막 자극하는 거죠.
이야, 뼈아픈 전략이네요.
그러면 아무리 단일 대우로 뭉친 임원진이라도 조합원들이 왜 우리 동네를 싸구려로 만드냐 하면서 내부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 방어선이 붕괴되지 않을까요? 이간질을 통한 일종의 분열 작전인 셈이죠.
아주 무섭고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가장 강력한 임원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방법이 바로 내부 여론을 선동하는 분할 정복, 즉 디바이드 앤 콩커 전략이거든요.
네, 이간질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시공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더 끔찍하고 또 합법적인 우회 전술, 즉 일명 트로이의 목마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요? 목마 안에 군사들을 쫙 숨겨두듯이 계약서 안에 폭탄을 숨긴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임원진이 방어벽을 너무 높게 쳐서 어차피 정상적인 입찰로는 마진이 도저히 안 남는다면 건설사는 아예 처음 입찰 때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싼 타격가를 던져서 어떻게든 시공고를 따내는 데만 빡 집중합니다. 일단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임원진은 와, 우리가 이겼다, 시공사가 피눈물 흘리면서 싸게 들어왔다 하고 엄청 환호하겠네요.
그렇겠죠.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착공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계약서를 아주 악의적이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요?
어라, 임원진 여러분이 창호 등급은 1등급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한 조항을 안 적어두셨네요. 그럼 합법적인 선에서 제일 느리고 싼 제품 씁니다. 아, 지하주차장 페인트 칠감 브랜드도 안 적으셨네요. 제일 싸구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저급한 마감재를 합법적으로 들이밀며 조합에 신경을 맡겨놓는 겁니다.
헉, 계약서에 촘촘하게 안 적힌 사각지대만 골라서 괴롭히는 거네요. 꼼꼼히 안 적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견디다 못한 조합 임원진이 결국 시공사를 찾아가 제발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막 읍소하게 만듭니다.
네, 사정사정 하겠죠.
바로 그 순간 시공사는 씩 웃으면서 설계 변경 서류를 딱 내밉니다. 바꿔드리죠. 대신 추가 공사비는 시중가의 3배로 받겠습니다. 결국 초반에 깎았던 공사비를 나중에 폭리 마진으로 다 뜯어내면 조합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대 자본의 무서운 트로이 목마 전술입니다.
와, 진짜 이 바닥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뼈까지 발라먹히는 완벽한 정글이네요. 방패를 완벽하게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틈새를 노리는 독화살이 또 날아온다니.
끝없는 싸움이죠.
오늘 배운 이 치열한 심리전과 전략들을 듣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들으신 이 통찰을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연봉협상, 신차 구매 혹은 회사에서의 중요한 계약 등 여러분의 삶 속 보이지 않는 협상 테이블에 대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방어벽을 깨는 창과 그 창을 다시 부수는 방패의 싸움에서 여러분만의 무기를 예리하게 벼려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해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테이블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당신의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